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돌보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불신자보다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도록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과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사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그저 본성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먹고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심판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밝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구제를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떡을 놓고 떡을 놓아야 할 자리에 복음을 놓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가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야 할 사람인데 잘못 구제를 해서 교회가 돈을 준다, 떡을 준다 하면 그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진리를 찾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교회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에도 물질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그 복음의 진리만을 오로지 전하는 교회로 인식하고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빛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가족은 먼저 가족들이 돌볼 수 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과부가 있고 친족 중에 있다면 먼저 가족이 돌보아야지 교회가 온전히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가족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가족을 돌보는 이 일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과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강력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덧보태고 있는 것이죠.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자기가 그 꾼 것을 채권자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는다고 그것은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덕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그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자라게 되고 또 사랑을 받은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답할 줄 알 때 그의 믿음, 그의 예배, 그의 순전함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그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4절 그때 강의했을 때.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이 한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뒤에 모든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부모 섬기고 공경하는 일을 참으로 강조해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부모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런 일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같은 일을 아주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10절을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벌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형벌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그와 같이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님 섬기는 그 무게만큼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뜻을 고르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 음식,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와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서 좀 날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했을 때, 고르반, 제가 재물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벌써 이미 드리기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누구도 그 재물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도와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존경을 받고, 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는,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죄짓는 데에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버리는, 그리고 자기 부모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12절 보시면 사람이 와서 고르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것을 물리고 우리 부모를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2절 보면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건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그 길을 막는 것이, 회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들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부모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존경을 받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외식과 부패한 마음까지 주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가지 못하도록 막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들의 부패함이 무엇이고 그들이 과연 자기를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자기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면 우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잴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보답해야 될 것이라 했죠. 그것은 보답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어떤 약점이 있고 사람마다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조금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심판이 선언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인가. 그것을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불신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너비가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열매에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부패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치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불신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그들이 자기 부모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 아닌 사람에게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생에 소망이 있고 또 금생에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그 사랑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장 믿음, 소망, 사랑 없이 곧 심판을 받게 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사랑을 못한다면, 가족 돌봄을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 부패한 양심보다도 못한 그 복음이 얼마나 그 땅에 떨어진 일이 되겠느냐.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이 척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키를 재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압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 부모가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식들이 압니다. 내 믿음을 배우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믿음을 잘 아시겠습니까? 사사시대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지경에 살다가 갑자기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방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런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리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바가 아들밖에 없습니다. 말론과 기륜. 어떻게 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나이 많은 과부가 첫째 아들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 기륜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방 땅에서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물론 며느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너의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라. 자기랑 있으면 다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이제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이제 새 출발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노중에서 이 세 과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인생이 막막했겠습니까? 그렇게 울다가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둘째 며느리 루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가면은 그 전에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어서 그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참 그 관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 또 같은 동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왜 이 자부 룻이 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17절을 보면요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를 보고 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관계가 아주 거미줄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남편도 죽고 동족도 아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희미한 관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고 어머니를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장 앞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면 평생 과부로 살 수 있고 고통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고단한 일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딱 네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제가 조만간 룻기 강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참 참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하는 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 편에서는 그 이방 땅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이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기업무를자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족 엘리멜렉의 그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새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새는 누굴 낳죠? 다윗을 낳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는 고난이 펼쳐지고 앞으로는 큰 가난이 오게 될 것이며 어려움이 펼쳐질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쫓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시어머니를 섬기고 따라 나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그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업무를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무를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효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이 효심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함께 받아 누르게 하시고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나옴이라는 이름 자체가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와 같은 뜻인데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풍성한 모습으로 이 성경이 맞춰지게 되죠. 나오미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 같은 기업을 얻도록 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가족을 돌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결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있고 내 인생에 뜻이 있고 앞으로 가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 보여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죠. 우리 부족한 그런 인생들의 행적들이 기억이 나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좀 우리 영혼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의 상처라도 아픔이라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며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제가 먼저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지만 또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힘이 모자랄 때 성령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로도 잘 섬기지 못할 때 귀한 가정들의 복을 내려 주셔서 넉넉하게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 이웃까지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만 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존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부모를 잘 돌보고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로 임재해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주님을 찾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참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담대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